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이미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신앙상의 차이, 말하자면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앞서고 뒷선 차이 혹은 그 성격상 강조점이 다른 차이 또는 그 기질과 기호에 따라서 그 색깔이 좀 다른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하여 형제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신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근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심판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각각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추적해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또 이해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어떤 복된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일관된 주장이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수 없고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도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책임과 짐을 부과하시고는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니체가 한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은 신이 있다 없다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간섭하시는 사역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상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뜻은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이런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극적인 싸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기 위하여 힘과 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패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성경상에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럽니다. 물론 여기서 모세를 만나실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할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라 하는 그 다른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에 의해서 훨씬 폭넓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풍성한 뜻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1절,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니 뭐 모세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 꼭 이렇게 얘기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더 자주 사용하신 게 바로 이것.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다도 아니며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도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이 시제가 현재다 이거죠. 과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즉 죽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지금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으로 지금 하나님 존전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 땅에서만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인도함과 그 보호하심이 결국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영원한 나라에 있게 하며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결국 지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자로 소개되는 그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게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거고,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죽게 놔두시지 않은, 여기서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산다 죽는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얘기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이후까지 놓고 볼 때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싸움이고, 이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셨던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 아브라함을 죽은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장마 때가 되면 머리가 잘 안 돕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살았다, 주께서 알아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권으로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오 우리 각자의 생을 지켜보시고 남의 말을 듣고 누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직접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만드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식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완성시키고야 마실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지금 그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가 혹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섣불리 그를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합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타협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홀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뒤에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뜻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호받고 쓰임받았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죠. 과거에 불과하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현재라 말이죠. 현재 시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복된 인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지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가 지금 완전해 보이지 않고 그가 혹 지금 시행착오 속에 있고 아직 어리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한 이상 그는 결국 이 아브라함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고야 말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쉽게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십시오. 야곱 사건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뭐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뭘로 알아요? 야곱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미움받아서 지금 피난 가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셨으며 복된 약속을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뭘로 알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야곱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뭘로 증명이 돼요? 지금 야곱은 죽어 이 세상은 떠났지만 저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린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의 그 안목을 말하자면 낙관적인 안목을 가집니다. 주께서 부르신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실패치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와 심판과 비난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충고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갖고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런 식의 얘기, 14장에 거듭 강조된 같은 믿음의 형제된 자들을 비난하는 이 문제를 경고하며 그러지 말라고 강조하는 일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답만 얘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실수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이 비난하며 정죄하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신앙상의 정당한 일은 세상에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세상적 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거룩한 것으로의 보상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는 잘 모르고 세상은 특별히 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진리와 생명된 이 일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문제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부정적인 보상은 뭐냐면 좋다. 내가 성실하게 살고 희생하고 살고 정직하게 산 데 대한 보상을 안 줘도 좋다. 대신 거짓말하고 잘못 산 사람들은 벌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악질적으로 산 사람들이 벌을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주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한 사람을 꼬집고 긁어내고 파내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신앙상으로 정당하게 산 데 대한 보상이 없는 데에 대한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쟤는 기도 안 해. 쟤는 기도 안 해. 그래갖고 난 기도해. 난 기도해. 이걸 거꾸로 확인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쟤는 사랑이 없어. 난 사랑이 있다 이거죠. 사랑이 있는 왼수가 왜 참 사랑 없는 건 꼬집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자꾸 남 잘못하는 걸 꼬집는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정당한 신앙생활이 확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어떤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정당히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심지어 모독하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결국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내비두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도 못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상에 정당한 삶에 대하여 보상이 무엇인가를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실과 정직으로 사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상의 예를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으로 받을 몫을 미리 달라 그래서 다 갖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반가이 맞아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맏아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시죠? 맏아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가 뭐 별 보상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죽으면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 미리 달래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기뻐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잔치를 엽니다. 나한테는 송아지 한번 잡아준 적이 없더니 아들이 오니까 이러기 있습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조심히 보셔야 될 거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준은 뭡니까? 그에 대한 기쁨의 기준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큰 아들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기쁨의 기준은 큰 아들에 대해서는 그가 내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큰 아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다르죠. 작은 아들은 돌아만 와다오죠. 옛날에 그러고 있었죠. 예,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놨다. 목이 담해요. 돌아만 와다오. 그때 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던 다른 자식이 형은 뭐 공부도 개뿔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청바지 안 사준다고 집 나갔더니 뭐 청바지 사놨다 돌아와라? 난 뭐야?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볼 때 나가서 그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 보입니까? 집에서 밤낮 일하고 성실히 사는 것은 그래서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히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상은 없습니다. 성실히 사는 건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시간을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성실한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성실한 것을 한번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다시 성실한 길로 돌아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일로 돌아오는 일과 성실한 습관을 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는 더 미친 듯이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기가 쉬워집니다. 지난주에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험하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책임 있는 일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사는 것으로 유혹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별과 지혜의 싸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성실함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을 모으는 주인 얘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을 불러드립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침 7시가 1시입니다. 9시가 3시고 정오가 6시고 오후 3시가 9시고 저녁 6시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1시에 2시에 그리고 또 3시에 그리고 6시에 그리고 9시에 품꾼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8시, 9시,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가서 품꾼을 드렸습니다. 그 다 계약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끝나고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1시에 들어온,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들어온 미리 온 자들은 자기네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들도 똑같이 하늘을 받고서 화를 냈다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억울하죠. 1시간 일한 사람이 10,000원 받았으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당연히 120,000원 받아야죠. 그럼 여긴 이런 내용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압니다. 미리 들어와서 일한 것이 복입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 누가 나를 불러줄까? 오늘 저녁에 들어갈 때 과연 쌀 사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누가 불러주기를 바라고 장터에 나와 섰을 겁니다. 일찍 부름을 받았으면 일찍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는 하루 종일 얼마를 버느냐와 상관없이 오늘은 일거리를 얻었고 오늘 저녁 들어갈 때는 고등어라도 한 마리 사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녁 5시에 부름을 받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건 결과적으로야 다행이었겠습니다만 그는 아침부터 부름받는 오후 5시까지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신경쇠약, 정신분열,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한 데나리온이었을지 몰라도 그는 사실은 처음 새벽에 부름을 받은 자와는 다른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더 고달프더라. 그렇습니다. 훨씬 고달픕니다. 우린 일거리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희생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참고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인수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큰 소리 탕탕 치고 삽니다. 억울해 보입니다. 억울해 보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고 그 보상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믿어서 난 이제 걱정이 없어요. 이러는 사람을 그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디즈니급이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급 신앙. 만화 영화적 수준. 피터팬, 백설공주,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로 끝나는 그런 신앙 수준입니다. 신앙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결혼하는 날부터 드디어 인생은 시작되었던 것이옵시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여인도 자식을 키우고 흰머리와 주름살이 생긴 여인을 다른 무엇으로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쯤 되면 남자다 여자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어떤 격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인간을 보는 눈과 그 격과 내용에 있어서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가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고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한숨 쉬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한숨을 쉬고 울되 놓을 수 없는 복된 인생이 일찍 시작된 것입니다. 그건 일찍 공부한 것과 같습니다. 늦게 하면 늦게 한 것만큼 손해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자된 특권인지 여러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짐을 진 것 같으면 책임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은 여기 오늘 비유에 나온 아침부터 부름받은 품꾼이요 집에 남아있었던 마다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는 의미있고 보람있고 복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된 탓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일찍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무엇으로도 바꾸거나 확인하려고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부름받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과 책임들, 성실히 수행하여 승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평생 같이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감사와 그 믿음이 여러분을 신자로서 승리케 하며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따뜻하게 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야곱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라 하신 것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 되어야겠고 충성해야 옳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 주의 사람으로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충성된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